오늘은 514페이지 응급상황대처. 그 치료법을 이런 방법을 그 생각해낸 사람이 이름이 하임리히예. 그래서 하임리히법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 우리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뒤에 서야 되죠. 갑자기 뭐내 대상자가 갑자기 뭐 음식물이 목에 걸렸다 이렇게 해서 숨을 잘못 쉰다. 음식물이 기침을 했는데 안 튀어나왔다. 기침을 크게 한번 시켜봤는데 안 튀어나왔다. 이렇게 하면 대상자의 뒤에서 가지고 이렇게 자 배에 한 손을 얹어야 돼.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손을 이걸 싸가지고 어떻게 해요? 힘을 줘가지고 약간 이제 대상자를 약간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서서히 올리면서 조금 누르는 듯이 이렇게 올리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뱉어내게 돼요. 그죠? 자, 한번 누가 해볼까요? 한번 우리 회장님 한번 나와보실까요? 자, 여기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한 손을 배에 닿도록 이렇게 엄지손가락 배에 이렇게 닿도록 해줘야 돼요. 그죠? 배에 닿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또 주먹 쥐고, 이런 손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약간 고개 숙이죠? 이렇게
진짜 나오겠다.
해줬다. 예. 예. 힘 없이 하면은 안 돼요. 내가 힘을 좀 줘야 돼. 배를 꽉 누르고, 좀 눌러가지고, 위로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제껴줘야 돼요. 이런 운동은 아마 나중에 한번 두 분씩 짝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어린애들도 이런 경우에 그 애기들도 왜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잘못 넘어가가지고. 근데 애기들은 어른만큼 세게 하면 안 돼요. 애기들은 살살 살살 해줘도 되고 너무 세게 하면 뼈 부러지니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하임리히법. 그렇죠? 그래서 이 이물에 의해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은 무엇인가? 하임리히법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대상자 뒤에 서서 배꼽과 명치 중간. 그죠? 배죠? 배꼽하고 명치 요 중간이니까. 배꼽 위에. 그죠? 거기 보면 조금 요 배가 요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약간 눌러주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중간에 주먹 쥔 손, 엄지 손가락이 주먹 쥐고 이렇게 주먹 쥐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본인이 힘을 얼마나 쓸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손을 이렇게 감싸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부의 뒷부분, 윗부분, 복부의 윗부분 후 상방, 복부 윗부분 후 상방, 그죠? 윗부분이니까 위로 쓸어 올리면서 후 상방이니까 좀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시험 잘 나와요.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쥔 손, 엄지 손가락이 닿도록 해서 다른 한쪽 손으로는 이 주먹 쥔 손을 감싸고 그렇게 해서 양손에 힘을 줘가지고 복부에 윗부분 후 상방. 자, 복부의 윗부분 후 상방 줄 끊으세요. 요 시험 잘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줘가지고 아주 세게 밀어 올려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 막 있던 게확 입이 이게 열, 이 누르면은 숨을 잘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요 그림을 잘 보시고, 그죠? 그 다음, 요거는 의식이 있는 경우에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이렇게도 잘 나와요. 의식이 있는 대상자가 질식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은 하임리의법이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협조를 못하죠. 꼼짝을 못하니까. 그래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119에 빨리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가지고 빨리 와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기계로 빼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계로 빼내든지 하여튼 뭐 의학적인 어떤 다른 치료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데 의식이 없고 만약에 숨을 질식해가 숨을 안 쉰다 이러면 119 신고하고 올 때까지 119 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경련. 그렇죠? 경련은 우리가 뭐 열이 나서 경련을 할 때도 있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잘 지내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경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열이 나가지고 경련하는 거는 아주 고열이 나면 그 뇌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그 경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열성 경련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열이죠, 그죠? 열성 경련이라고 하는데 이제 노인들은 대뇌에 뭐 뇌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뇌 수술을 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경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평소에 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경련 뭐 넘어져가 2-3분 이러더니만은 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또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해요. 간질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간질. 이 간질을 뇌전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학적. 예전에는 간질을 했는데 이 간질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자존감을 좀 떨어뜨리고 이제 좀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뇌전증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뇌전증일 때도 이런 경련을 할 수 있고 열사병이 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뻣뻣해지고 호흡곤란, 의식변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건데 뇌에 있는 세포가 아주 그 비정상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이런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뇌 세포에 이런 자극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전달되면서 의식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막 신체적으로 경련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발다리 막 들고 입에 거품 나오고 그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뇌전증이냐 열사병이냐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노인들한테 여름에 밖에 나가실 때 주로 어떻게 하죠? 한낮에는 나가시지 마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늘에 좀 계시고 그죠? 땡볕에 나가시지 말고 만약에 꼭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챙이 넓은 모자를 하고 물을 좀 준비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래 계시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요새는 뭐 문자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여름 되면 땡볕이 나가지 말라고, 온도가 많이 높아가지고 쓰러질 위험이 있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뇌전증은 둘 중에서 뇌전증은 경련이나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이런 여러 가지 발작 증세들이 좀 되풀이 됩니다. 근데 요새는 약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마 길거리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경련하는 사람 잘 못 보잖아요. 요새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약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약을 먹으면 전혀 경련을 안 해요. 경련 안 하는데 어쩌다가 잊어버리고 약을 먹는 걸 깜빡했을 때 있죠. 잊어버렸을 때 그럴 때는 합니다. 그죠? 경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이 뇌전증은 유전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뇌종양이나 뭐 사고가 나가지고 뇌수술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개 간질은 유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아무 다른 문제 없이.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어떻게 봤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이제 인턴이었어요다른이제의사들이다수술외과였는데수술을다들어가고나서이인턴이굉장히바빴어요이층저층다니면서뭐본인이콜받고뭐수술나오면은또그걸함또뭐처치할거있으면해줘야되고이제이렇게하는데갑자기이렇게가복도에이렇게쫓아가더니만파당딱넘어지면서경련을막하는거예요좀있으니까이제정신을딱차리고다시일어나서이제가는데참병원에서의사가운을입고그랬으니까얼마나본인이민망하겠어요그죠그래서간호사들은봤지만은옆에서다칠까봐이제이따가이사람이일어나니까다이제간호사실들어가고안보이도록그렇게해주고보호자들도못보도록막스크린같은거이렇게쳐주고이제이렇게했어요했는데본인이이게이제뇌전증이있었더라고요유전적이죠근데이제그날너무바빠가지고약먹는걸잊어버렸다고그래요그래가지고그랬다면서굉장히좀멋쩍어하는그런일들이있었어요그래서이거는누구나다생길수있는어떤부분들인데요새는그어릴때이제발견이되기때문에빨리또수술도해요요새는뇌전증이간질수술도해서치료해주는그런방법들도생겼더라고요약도뭐약도있고좋고이래서거의보면이제우리가밖에서막갑자기뭐쓰러져가지고이렇게발작을하는경우는거의보기가좀힘듭니다그래도노인들한테서는가끔일어날수있다는거죠그다음에열사병은어때고온그다음에다습아주기온이높고습기가많으면은열발산이잘안돼요그래서우리나라는보면고온다습이죠여름에굉장히기분나쁘잖아요온도가많이올라가면서막30도이래올라가면서습도가 60% 이상 70% 80% 이렇게돼버리면사람완전짜증납니다이런경우에열사병이잘생겨요그래서밖에나가지마라고이야기를하죠이때는바깥에일도새벽이나저녁에하고일찍하고한낮에는일을하지마라라고될수있으면막문자오고그러잖아요 그래서열발산이잘안되기때문이죠체온이높아지고어지럽고피로하고의식이없어집니다나중에더계속빨리그상황그환경을벗어나지않으면은나중에의식을잃을수도있다는거죠그래서이런경우에우리가대상자를돕는방법은머리이게쓰러져서발작을하게되면혹시주변에위험한물건이없는지살펴주는게제일좋습니다그리고안건드리는게좋습니다제일좋은것은자극을안줘야돼요자극을주면발작을더합니다그래서뭐이렇게보면우리가아주전문적으로는뭐소발작대발작이런것도있는데어쨌든뭐발작하는시간은한2분요정도밖에안돼요그동안에막발작을하고거품도나오고이렇게하는데입안에서거품이많이나와가지고혹시나질식을할것같다이러면고개를약간옆으로돌려주면됩니다살짝이근데이제세게막이렇게하면자극이돼가지고막경련을막더하거든요그리고혹시나남자들같은경우에뭐저기와이셔츠같은거이런거는보면목이꽉조이잖아요그죠그런거좀단추좀풀어주고그다음에벨트여자든남자든혹시꽉조이는옷을입었으면단추를좀풀어주든가그거를벨트를좀풀어주든가이런것들은좀할필요가있어요그리고머리밑에뭐혹시나딱딱하고뭐이렇게좀다칠염려가있다이러면은뭐부드러운수건같은거그죠이런것들을살짝좀받쳐주면좋습니다주변에위험한물건이있으면좀치워주고 그, 죠 그다음에대상자를뭐발작을많이하니까놀래가지고팔을콱잡는다든지이런거는나중에더하게되죠자극이돼가지고발작을더할수있기때문에절대로잡거나이렇게하지말고옆에서그냥지켜보고있으면됩니다아까이야기했잖아요숨을좀잘쉴수있도록꽉조이는옷이있으면단추를좀풀어주거나넥타이를좀풀어주거나그죠이런것들그래서이런여자들도이런저처럼이런그난방을입거나브라우스를입으면서목이이렇게꽉조이는거는위에단추를몇개좀풀어주면한두개좀풀어주면좋죠그죠그렇게해주면좋고그냥끝날때까지기다리면됩니다뭐길어도2분입니다 발작하는 시간은 1, 2분 정도 경련을 하면서 한데, 일어나면 본인 잘 몰라요. 발작했던 그 상황을 잘 몰라요. 본인은 그때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의식 없이 그냥 발작 경련하기 때문에, 굳이 본인한테 아니 막 경련 왜 했는지 아나 이런 거, 아이고 어르신 경련 아까는 왜 그래 경련을 했으면 본인은 뭐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굳이 기억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제 보고는 해야 되겠죠. 센터나 가족들한테, 센터에 보고하고 가족들한테 얘기는 해줘야 되죠. 그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는. 그래서 평소에 가족들도 관찰을 좀 잘 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이 경련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경우 있어요. 지속적인 이런 발작을 하는 경우에는 빨리 119에 연락해가지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상입니다. 화상은 우리가 뭐 불, 뭐 뜨거운 물, 그죠? 아니면 햇빛 이런데 데이거나 아니면 화학 물질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염산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전에 대구에도 보면 아이한테 염산을 뿌려가지고 아이가 사망했잖아요, 그죠? 그 누군지 무슨 그게 있어서 했는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일이죠. 영구 미제 사건이 돼버렸어요. 수십 년 됐는데 지금. 그때 아마 9살이었던가 애가 지나가는 애한테 염산을 뿌려가지고 그냥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 때문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에 감전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데 그런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피부가 손상을 입는 것, 이것을 이제 화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식성 물질을 삼켰을 때도 식도나 위가 손상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화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스나 연기가 많이 났을 때 우리가 많이 마시면 기도가 화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대구에 지하철 그 사고가 났을 때, 화재 났을 때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르신. 지금은 뭐 그때 젊은 분들도 이제는 지금 나이가 많아졌죠. 그죠? 많아졌는데 아마 그런 분들을 그 요양 보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괴로워요. 그 신체적인 문제 자체로만도 괴롭지만 그때 그 상황이 잊혀지지 않아서 더 괴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더 심해지고 이런 부분,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그 PTSD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큰 사건이나 사고를 겪고 나면 그때 그것만 생각하면 숨도 못 쉬겠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우울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화상도 한번 당하고 나면 1도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3도 화상이나 아주 그 몸의 전체 프로테이지가 많은 부위가 2도 화상을 입었다 이러면 생명이 위험해요. 그 다음에 3도 화상을 어느 일부분에 입었다 이렇게 해도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그런 증후군을 겪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돌봐드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부식성 물질은 고농도의 강산, 강염기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 막 삼키거나 이러면은 완전 피부가 뭐 녹아나거나, 그죠? 아니 이런 세포를 파괴하, 조직을 파괴하거나 이런 작용들이 굉장히 강한 게 이 부식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뭐 초산이라든지 이 트리클로로초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염산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기만 해도 그런데 이거를 마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화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증상이 어떤지 잘 살펴야 되죠, 그죠? 관찰을 잘 해야 되는데, 자 몸이 뻣뻣해지기도 하고 호흡 곤란이나 심하면 의식이 변화되죠, 그죠? 뭐 의식이 뭐 가물가물해지면서 나중에 빨리 처치 안 하면 의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침을 이거 아니다, 잘못했다. 내가 아까 그 경련을 이야기하다가 그게 아니고 화상은 이제 이런 원인으로 있는데 대부분은 보면 이게 무엇 때문에 화상을 입은지 관찰을 해야 되겠죠. 자, 열 때문에 그런 건지 흡입을 해서 그런 건지 부식성 물질을 우리가 삼켜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에 접촉이 돼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노인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 전에 특성 공부할 때 어때요? 시력이 안 좋죠. 시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뭐 물체를 정확하게 보기가 이제 어려울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잘못 봐서 이런 뭐 뜨거운 물에 뭐 손을 넣는다든지 그죠? 모르고 이 넣는다. 처음에 넣을 때는 별로 뜨거운 줄 모르고 이었다가 나중에 막 벌겋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햇빛에 강한 햇빛에 나가 있어도 약간 얼굴이 불그레하면서 나중에 피부가 막 벗겨지죠. 표피가 벗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전기 이런 것들이 있고 흡입은 아까 얘기했지만 일산화탄소 같은 거 화재가 났을 때 화재 현장 아까 거기 그 지하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생깁니다. 연기를 흡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부식성 물질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그 뜨거운 물에 대거나 이런 것들은 다 감각기계가 노화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관찰해야 될 거는 518페이지고 네모 안에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별표에 넣으시고 1차적으로 관찰해야 될 내용들은 자 이분이 흡입 손상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 열 손상인지 열 손상인지 흡입 손상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확보해야 되죠. 이때는 기도 확보가 가능한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만약에 많이 부었다 이렇게 되면 숨쉬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이럴 때는 빨리 119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적으로 관찰해야 될 내용들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르거나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접촉을 해봤을 때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체 주요 부위에 이제 어떤 부위에 화상을 입었는지 특히 몸에 보이지 않는 곳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면 멀쩡한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원부나 그죠? 생식기 근처나 뭐 이런데 그 다음에 겨드랑이나 뭐 이렇게 안 보이는데 그죠? 안 보이는 우리가 흔히 옷을 안 벗으면 볼 수 없는 곳에 이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 없는지 확인을 잘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옆에 화상의 증상에 따른 분류 있죠. 519페이지. 요거는 어떤 게 1도 화상이고 어떤 게 2도 화상이고 어떤 게 3도 화상인지 그 증상이 어떤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피부에 어디까지가 화상을 입었을 때 1도고 2도고 3도냐 요거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개는 피부 조직이 손상이 되는데 이 피부 조직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손상되느냐에 따라서 1도, 2도, 3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피부는 우리가 뭐뭐 있다 그랬어요. 어제 아래 공부했잖아요. 그죠? 표피, 예? 진피, 예, 피하 조직. 그죠? 예,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네. 그 책에 봤는데 금방 다 잊어버리거든요. 잘 기억 안 나요, 보통.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표피, 진피, 그 다음에 피하조직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 1도 화상은 표피에만 화상을 입은 경우를 1도 화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그림에 보면 그냥 볼고래한 자국이 있죠, 그죠? 요런 정도죠, 그죠? 아주 조금 가벼운 화상인데 요거는 그냥 둬도 그럼 나아요. 혹시 집에서 뭐 치약 바르고 막 이러시는 분은 없나 모르겠다. 뭐 화상일 때 조금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왜 명절에 튀김 같은 거 하고 뭐 정 굽고 이러면 기름이 튀어가지고 화상 조금씩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치약을 바른다 하더라고. 바르면 흉 예, 덜 따갑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아마 민간요법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뭐 그 믿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막 치약 발라주고 이런 거는 우리가 저기 노인들을 돌볼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또 다른 예민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저기 약국에 가가지고 연고를 그 화상 연고를 사가지고 잘 발라드리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죠? 그리고 딱 데이가지고 뜨거울 때는 어떻게 하죠? 찬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좀 담궈주면 빨리 씻고 덜 아프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리고 나면 나중에 괜찮아지죠. 좀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죠. 그래서 조금 걸을 때든 많이 걸었든 화상을 딱 입으면 찬물에 빨리 담궈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찬물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깨끗한 그릇이라 해야 됩니다. 막 급해가지고 그 음식이 묻은 그릇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놓은 그릇에 그렇게 받아서 좀 담궈주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돗물에 그냥 흐르는 물에 좀 해라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노인들이 약하니까 그렇게 하면 피부가 자극이 돼서 오히려 더 좋지 않다. 그래서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담궈주든가 그걸 못하면 가제나 부드러운 수건에 찬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얹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면은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도 화상은 그냥 약간 피부가 빨갛게 요리 변하는 정도고 또 만지면 아프지만은 뭐 별로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물집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집이 없고 그냥 붉은색 피부가 붉은색으로 변했다 이렇게 하면 1도 화상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놔둬도 잘 낫고 그다음에 햇빛의 화상을 입었을 때도 햇빛의 화상을 입었을 때도 요런 정도 된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다음에 2도 화상은 이제 표피하고 표피 밑에 있는 진피까지 침범했을 때입니다. 조직이 상했을 때죠. 그래서 이때는 좀 많이 아파요. 그냥 1도 화상일 때는 따끔하고 시간 지나면 금방 괜찮아져요. 뭐 그 붉은 게 없어지는 거는 뭐 한 하루나 이틀 뭐 이렇게 걸리는데 아픈 거는 금방 따끔하다가 견딜만해요, 그죠? 근데 2도 화상 정도 되면 견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피부가 빨개지면서 물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2도 화상을 구분할 때는 물집이 있다 이렇게 하면 2도 화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일 정도 지나면은 통증이 좀 줄어들면서 대부분 한 2주 정도 14일 정도 지나면 치료가 된다 하는데 2도 화상이 굉장히 국소 부위에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나아요. 근데 만약에 복부 전체 2도 화상 입었다 이렇게 하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서 빨리 응급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2도 화상을 몸에 넓게 이렇게 입으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2도 화상이라도.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위험하니까 그때는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셔가지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도 화상은 가장 아주 그 심한 화상 수준이죠. 피부 깊숙이 이제 표피, 진피, 그 다음에 피하 조직이나 지방 조직 이런 데까지도 침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근육도 막 손상이 돼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낫고 나도 피부가 자라지를 않,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어때요? 화상 입은 부위가 아주 변질변질해요. 피부가 없죠.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막 우그러들어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매끄리 하지를 않습니다. 피부가. 그죠?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외관상이나 이런 것들도 안 좋죠. 젊은 사람들은 이러면 나중에 또 성형을 해야 돼. 다른 데 피부를 떼가지고 피부를 이식해주는 그런 수술도 받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노인들도 이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가 잘 관찰하고 돌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진피가 손상이 된 표피 밑에 있는 진피가 손상되면 절대 뭐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보면 화상 그 흉터가 많이 남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화상을 입었던 자리에는 안 되고 요 가에만 재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막 피부가 그죠? 이게 똑바르지 않고 막 이상하게 이렇게 좀 벤질벤질하게 그렇게 그죠? 보기는 이게 매끄리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부가 없죠. 피부에 표피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화상 환자들을 우리가 돕는 방법, 그렇죠? 화상 환자들을 돕는 방법은 입은 화상을 입은 즉시 이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라 이렇게 해놨죠. 그 줄 꺼 놓으세요. 별표 하시고 15분 이상 찬물. 적어도 이 찬물은 어느 정도냐 하면 온도가 5도에서 12도 정도. 우리 냉장고의 온도가 5도 이하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의 근데 얼음물이면 더 좋습니다. 얼음을 좀 태워가지고 예, 물에. 근데 이런 그 찬물에 이렇게 담그는 이유는 화상이 더 퍼지지 않도록, 화상 입은 부위가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차게 이렇게 하면 염증이나 부종을 좀 줄여줍니다. 우리가 골절을 입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골절 입었을 때도 바로 그날은 냉찜질을 하라 그랬죠. 그 냉찜질을 하는 이유가 염증이나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죠. 그죠? 화상도 마찬가지 찬물에 담근 이유가 통증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염증이나 이런 부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줄여주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찬물에 담가주고 그 다음에 더 번져나가는 거를 막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흐르는 물을 이거 직접 환부에 대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물이 떨어지는 압력 때문에 더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대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서 그냥 이런 거 더 이상 피부의 어떤 화상이 면적이 더 커지지 않도록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하고 한다 하는 거 요것만 줄 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뭐 수돗물을 직접 대는 거는 아니다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물에 담그거나 화상 부위를 담글 수가 없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깨끗한 물수건 가재나 이런 거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삶아놓은 가재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상처 부위를 싸서 다른 세균에 감염이 안 되도록. 화상을 입으면 감염이 되게 잘 돼요. 세균성 감염이 잘 될 수 있는데 요거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옷 위로 뜨거운 물을 쏟아가지고 지금 화상을 입었다 이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옷을 굳이 벗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그냥 가위로 잘라가지고 빨리 벗겨줘야 되죠. 그리고 찬물을 좀 찬물로 한 뭐 꺼져나 이런 것들 가지고 좀 덮어주던가 이렇게 하죠. 몸을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몸이 그럴 때는 그죠. 그래서 벗기기 힘든 의복은 잘라내고 그 다음에 반지, 팔찌, 귀걸이 같은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반지를 꼈을 때 물을 막 다 뒤집어서가 손에도 화상 입었다, 그죠? 이랬을 때는 또 몸이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도 붓잖아요. 그러면 반지 밑에도 이게 들어가서 퍼져가지고 붓는데 나중에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지 밑은 세균 온상이에요. 여기에 세균성 감염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근데 부종이 오기 전에 빨리 빼야 된다 하는 거죠. 빨리 빼는 거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종이 심해져서 빼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치약이나 간장, 기름, 된장, 뭐 핸드크림 이런 것들을 바르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 이게 한꺼풀을 더 발라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화상에서 이 열기들이 발산이 돼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발라버리면, 두꺼운 치약 두껍잖아요, 그죠? 크림 같은 이런 거 두껍게 발라버리면은 이 열기가 발산이 안 돼서 더 심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근데 1도인 경우에는 뭐 큰 문제는 없지만은 이제 2도, 3도에는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뭐 약국도 멀고 병원도 가까이 없고 저도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 흔히 이제 이래 봐서 막 그 소 금방 그 소가 눈 소똥 이런 것들도 막 가져와서 바르는 거 봤거든요. 근데 그때 합병증 없이 나왔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제 동생이 이제 그 우리 집에 식구들이 이제 그때 다 대가족이잖아요. 그때 한 50년 전인데, 그죠? 50년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집에 그때 대가족이고 뭐 일하고 이런 또 뭐 일하는 분들하고 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국을 막 한 솥 끓여가지고 이제 방에서 먹는 사람, 이제 뭐 마루에서 먹는 사람 막 이래 있었어요. 이제 마루에 이 국 냄비를 갖다 놨단 말이야. 근데 우리 동생이 그때 아주 애기 때인데 방에서 쫄쫄먹하고 나오다가 국 솥에 발을 탁 넣은 거라. 그래갖고 이만큼 돼 있어요. 그때는 뭐 병원도 가까이 없고 약국은 더더욱 없고 이래서 병원을 가려고 하면은 거기서 뭐 한 50km쯤 떨어져 가 있으니까 가기도 어렵죠. 그래서 당장에 이제 그때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찬물에 막 이렇게 그걸 하고는 찬물 수건으로 감아놓고 이제 누구 집 소 있는 집에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금방 눈 소똥 그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발라줬어요. 그래갖고 나는 그때 뭣도 모르고 참 많이 더럽다고 생각했거든. 소똥이니까. 똥이니까 더럽잖아요. 그랬는데 아, 금방 눈 소똥인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이제 뭐 바닥에 떨어져가 오래 있었으면 막 세균에 감염되고 막 이래가 안 좋을 텐데 금방 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소똥을 가져와가지고 발라주니까 그게 아직 세균 감염이 안 돼서 그래도 좋았던가. 이게 열기를 많이 빼내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 흉터 하나도 없어요. 그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런 방법을 지금은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쓸 수가 없고 그거는 그때 뭐 하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 민간요법은 가능한 피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 물에 담그거나, 그죠? 그다음에 병원으로 빨리 옮겨서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도 화상일 때 물집이 있는데 이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터뜨리는 사이에 우리가 이게 병원균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주사기, 소독된 주사기로 이렇게 빼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면. 근데 대부분은 화상 부위에 접촉을 하거나 물집을 터뜨리거나 이러면은 좋지 않습니다. 감염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잘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거기서 처방해주는 약을 바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이때는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으면은 저 이 입술도 막 부르키잖아요. 그죠? 입술이 우리가 당나을 된다 이렇게 막 흔히 이제 속된 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입술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숨쉬고 이런 것들이 막 어려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했죠. 그래서 호흡 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얼굴이나 입술의 입 쪽에 화상을 입으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가스를 마신 경우에도 병원에 가야죠. 나중에 폐나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이 질식이나 이거 그 뭐 흡인성 폐렴이나 이런 것들도 올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뭐 가스 마시는 거는 뭐 그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대구에 지하철 사고가 났 화재가 났을 때 정말 엄청났거든요. 그때는 저도 이제 병원에 그 가까운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온 병원이 그냥 타는 냄새가 났어요. 응급실에 수도 없이 실려오는데 그죠? 수백 명이 실려왔잖아요. 사망한 사람도 오고 지금 막 응? 마셔가지고 숨을 못 쉬가 오는 사람도 있었고 이래서 그때 이제 자기가 근무하지 않는 비번인 의료진들은 다 분리 나왔어요. 뭐 분리가 오기도 하고 스스로 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다 이제 그래서 막 이제 그걸 하고 이랬는데 굉장히 참 저도 굉장히 끔찍한 기억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치료했던 의료진들도 이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고 나면 아주 심하게 그렇게 관여해서 했던 사람들은 다 심리치료를 이제 받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죠. 받으면 훨씬 빨리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그때 분들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병원 치료받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본인들이 원하면 심리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 전문가들이 가서 그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상담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화상도 굉장히 그 이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올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2도 면적이 크거나 3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지금 불안 심리적으로 아주 위축되고 불안해요. 그리고 흉터가 남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노인들은 당장 생명에 위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